사도행전 35번째 인생의 유라굴로 광풍이 불 때 사도행전 27장 12절에서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우리 위를 주어로 시작하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는데 위 클로즈 혹은 위 섹션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을 볼 때 또 21장 18절에 3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만날 때 그리고 오늘 본문 27장 로마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갈 때입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누가가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기록한 것도 있죠. 또 그러나 의사 누가가 바울과 선교여행을 같이 하면서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게 위 크로스, 위 섹션입니다. 그 직접 본 사람이 아니고는 묘사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꾸민 얘기가 아닙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라는 걸 마음에 드시고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큰 바다를 항해한다는 것은 특히 옛날에는 생사를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바울과 같이 배를 탄 사람들은 백부장, 또 로마 군인, 선장, 선지를 비롯해서 선원들도 있고 로마로 구성되는 바울과 같은 죄수들도 있고 아마 그리고도 그 외에도 일반 승객들도 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생한 이 누가의 기록은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이며 인도자가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우리 인생 항해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지만은 풍랑을 만난 후에는 바울이 이 항해 실질적인 리더가 되어서 그 배에 탄 그 모든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배를 우리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타고 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 선주, 선장이 모든 그 일정을 결정한 것처럼 시작해요. 근데 막상 풍랑이니까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처음 탄 배는 저 아시아 각지를 돌아다니는 연안 여객선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저 무라라는 항구에 그 이탈리아로 가는 큰 배로 갈아탔는데 이 배는 이집트에서 로마로 곡물을 호송하는 양곡선입니다. 자, 지중해 계절풍이 강하게 부는 때가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항해 위험 시기, 또 11월 중순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는 항해 금지 시기로 분류도 했었는데 아마도 이 배는 이 겨울이 오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로마에 도착하려는 계획을 가진 배입니다. 근데 이 풍랑으로 인해서 여러 날이 지체되는 바람에 항해 이 위험 시기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위험 기간 중에 항해하는 그 곡물 운반선에게는 로마 정부가 상당한 보상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그냥 항해를 계속하는 선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로 가는 양곡선은 큰 배지만은 파도 때문에 예정보다 늦게 그 미항이라는 곳, 영어로 Fair Haven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근데 이때가 이제 유대인의 속죄일을 지난 때인데 속죄일이 AD 59년 10월 5일 더 이상 항해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 사람들의 결정이 저 미항보다는 저 피닉스에서 교를 나눈 것인데 그 정도면 하루 정도면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에도 있고 유흥가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성령의 이곳에 머물라는 음성을 들었는지 이 미항에 머물 것을 권유하지만은 여러분 그 초라한 죄수의 말에 귀를 기울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결정이 이제 큰 재앙으로 몰고 가는 게 이제 14절, 15절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섬으로부터 유라 굴로라는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이 지중해의 잔잔한 남풍이 북동풍으로 급변하는 것이 유라 굴로라는 광풍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보통 늦가을에 지중해 동부에서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제 바울이 탄 배가 딱 유라 굴로를 만났습니다. 폭풍이 치는 대로 이제 파도에 밀려다니다가 결국 지중해의 망망대 가운데로 끌려나갑니다. 사람들이 한참 앞에 일어나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설마 그러고 이제 별일 없겠지. 그리고 이제 무리를 합니다. 근데 이 엄청난 그 자연의 위력 앞에 이 사람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그러나요? 참 얼마나 큰 재앙을 부르는지 우리 그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괜찮겠지. 그렇지만은 괜찮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바다를 항해하면서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지만은 때로는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한두 번 피할 수 없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이거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럴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5장에서 17절입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지나가면서 간신히 거울뼈를 바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그 배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밧줄을 내려보내 선체를 둘러맸습니다. 여러분 거울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구명보드입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배는 스르디스 안에 모래 언덕에 처박힐까 두려워 그들은 밧줄을 내려서 배가 표류하겠습니다. 배가 가는 대로 내맡기고 표류하다가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못 하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사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 배를 맡기는 것 외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도 말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참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 못해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은 배에 장비들을 자기들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면은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거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배도 처음에는 로마로 운송해야 되는 그 주 화물이 양곡선이니까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버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배에 있는 각종 장비까지 버리게 되는데 이 항해에 필요한 장비마저 버리고 나면은 항해를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배가 가라앉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배의 장비들을 자기들의 손으로 내던졌습니다. 자기들 손으로 내던졌대요. 참 누구는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손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으는 재미로 삽니다. 우리가 사실은. 네, 여러분 우리 인생 항로에서 내가 가진 게 때로는 내가 탄 배를 가라앉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 아세요? 너무 무거우니까. 어떤 사람은요, 가족도 버리고 도망갑니다. 자식도 버리고 도망가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나의 손으로 모아서 내가 아끼던 것들인데, 언젠가는 내 손으로 모은 걸 내 손으로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누가의 표현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걸 꼭 필요한 거 외에는 근거 모으려고 사실 정력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것도 갖고 싶고 또 그러지만은 내가 산 것 중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살 때 말이죠. 뭘 가질 적에 이거 언젠가는 내가 버린다는 생각을 머리에 두고 사세요.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크리스천은 광야를 여행하는 마그네죠. 우린 본향이 천국이니까. 그래서 사실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니는 게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의 생활의 지혜입니다. 근데 사람 욕심이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심하고 이거 잘 타협을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가진 거 다 버린다고 상황이 끝이 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 계속되는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도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 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답니다. 누가가 이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면요. 해와 별도 보이지가 않고 폭풍만 계속 부는데 이건 지금 누가의 자기의 경험입니다. 지금 능력이 있다고 이 자타가 고민하는 사람들도요. 이럴 때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소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입에 탄 사람 중에서 로마로 살아서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네,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 눈에는 바람에 막 휘날리는 그 내 물건들 다 날아가는 이 물건들만 보이는데 아무리 크리스천이라도 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같은 거 생각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누굽니까? Man of grace and greed. 은혜와 근성의 사나이 바울. 바울이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 공동체의 중심 인물로 떠오르고 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는지 누가가 지금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이 바다를 지금 항해해 갔는데 우리 크리스천이 이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크리스천이 혼자 예수 믿고 자기 혼자 잘 살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 아니란 얘기예요. 자, 바울이 무엇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들한테 소망이 없어졌어요. 근데 바울은 이들을 격려하면서 희망을 줍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23장에서 26절입니다. 어젯밤 내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셨다. 지금 바울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밀려서 어느 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새기면요. 여러분 때문에 혹은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 권사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꼭 붙여주고 싶어서 그 사람만 붙여줄 수가 없으니까 같이 붙였대요. 성적이 똑같은데. 자, 이제 인생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면은 사람들 지푸레기도 잡으려고 발버둥치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 다 부르심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죽게 놔두시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까지 있는데 그거 붙들고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7전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요. 이 믿음은 바울로 하여금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배라는 운명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로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회사든지 어느 단체든지 물론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디시전 메이커라는 그 인사이드 디시전 메이커가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계급에 관계없이 직책에 관계없이 그 사람 말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세요. 자, 이제 12월이 지나니까 망망대에서 12월을 이제 떠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됩니다. 이 선원들은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는데 배가 암체에 부딪힐 것 같으니까 자기들만이라도 살 길을 찾는 게 이제 29절에서 32절인데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레타 섬을 떠나서 지금 이탈리아로 가는 데 말타라는 섬이 있습니다. 쭉 가서. 네, 지금 고섬에 닿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암초에 부딪히게 될까봐 두려워. 선원들은 고물에서 네 개의 닻을 내리고 날이 밝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도망치 속셈으로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룩뼈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그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당신들도 구조되지 못할 것이오. 그러자 군인들은 거룻뼈에 묶여있는 밧줄을 끊어 거룻뼈를 띄워버렸습니다. 자, 지금 구명선을 줄을 끊어서 아예 버립니다. 탄 사람들을 먼저 구한 것이 선장과 선원의 임무죠. 근데 여러분, 세월호 침몰할 때 제일 먼저 배에서 탈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선장인 줄 모르게 하려고 속옷바람으로 튑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런 폭풍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큰 배도 파도에 휘둘려서 뒤집히는데 이 거룩배가 무슨 파도에서 살아남겠습니까? 타봐요. 버리고 선원들이 다 도망가면은 배를 누가 조정합니까? 다 죽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바울이 딱 그걸 아니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바울이 이런 상황을 아주 정확히 판단하고요. 이 거룩뼈를 떼어서 바다에 버리게 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모두들 살려주시겠다는 확신이 있기도 하지만은 참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모두 힘을 합쳐서 난관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딴 마음 먹지 못하게 군병선을 아주 끊어서 버리는 거예요. 33절에서 34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무엇이 있는지 먹어두라고 권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동안 여러분은 계속 마음을 졸이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음식을 좀 먹어둘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배 타고 배낭을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해군 수병으로 복무했고 또 예전에는 낚싯배도 가끔 탔어요. 파도가 치고요. 배가 롤링 피칭하게 되면요. 함장부터 말단 수병까지 뭐 예외는 없어요. 저 약하든 강하든 천원이 배멀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롤링 피칭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롤링 피칭한다고 그러면 이제 말이 있어요. 그건 함장부터 말단 수병까지 다 토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장사가 없습니다. 밥맛이 어딨어요. 지금 다 토하는데, 지금. 먹을 수도 없죠. 근데 여러분,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마음도 지쳐있고 절망적인 상태인데 거기다가 이 육체까지 지금 힘이 없으면요. 14일 굶었는데. 다친한 사람이 무슨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여러분, 두 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난관을 헤쳐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이럴 때일수록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셋째,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고 육신의 힘을 잃지 않도록 이제 권면을 합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뒤 떡을 조금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떼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용기를 얻어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난 후 남은 식량을 바다에 던져 또 배를 가볍게 해두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할 기회를 여기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죠. 근데 276명 중에, 그러니까 뭐 언제 기도해봤겠어요? 기도 처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주 흉악범들입니다, 지금. 근데 오늘 본문이 바울이 감사하고 떡을 떼어 먹는다는 것은 이제 이 배의 영적인 리더, 그러니까 이 배에 탄 차플린 목사가 성찬식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 성찬식이 우리 함께 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성찬식이라는 이 기독교의 예식을 지금 거행합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절대 전도할 찬스를 놓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망망대해를 표류하던 데는 이제 육지에 가까이 갑니다. 육지에 뭐 아마 암초 같은 데 끼었는지 이제 배는 가라앉고 있어요. 육지가 보이니까 모두 배에서 탈출해서 육지로 도망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42절에서 44절에요.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가지 못하도록 죽일 계획이었대요.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목숨을 살려줄 생각에 군인들의 뜻을 막았습니다. 그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물에 먼저 뛰어들어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날판 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무사히 육지로 구출됐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에서는 호송하던 죄수가 도망가면요. 그 병사가 자기네 목숨 대신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럴 때는 죄수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서 자기가 살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바울까지 죽습니다. 근데 백 부장이 이제 바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네, 군인들을 설득해서 결국 이제 모두 270명이 이제 살아남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사람 바울 덕분에 살아났어요. 그 자리는 벌써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죄수들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어요. 바울 때문에 자기들 목숨 구하는 것 지네들 다 봤어요. 얼마나 바울에게 감사함을 느꼈겠어요. 또 그리고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중에 몇 사람이나 과연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지 성경 침묵해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예요? 자,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서본 사람들이 겸손을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제 다 죽게 됐는데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하나님 제 목숨 이번에 살려주시면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 된 사람도 있고 전도사 된 사람도 있고 많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마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을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를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보이는 그 그릇처럼 보이는 고난이 이렇게 찾아올까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모두 열심히 예배 출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 인생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은 찾아올까요?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을 남겨두셨을까? 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본문이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고난이 아마도 다른 사람의 구원, 그러니까 바울과 동행한 276명의 영원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바울과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 뭐 선원들, 죄수들, 또 여행객도 있었겠지만은 모두 선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마음이 딱딱하니까 언제 하나님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네,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겸손은 사람이 죽음 직전까지 간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누군가 유라굴라라는 광풍 속에서 그들과 같이 고난을 겪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와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이 바울의 삶이나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 역시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유 없이 겪는 고난이 나와 가까운 영원구원, 사람의 영원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는 걸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눈이 오랫동안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만 어머니가 눈이 안 보이는 바람에 제가 책을 하나 읽고서는 이렇게 오늘 목사가 됐습니다. 내가 지금 맞는 고난이 말이죠. 단 사람의 영혼 구원과 연관이 깊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자랑스럽죠. 네, 보람이 있죠.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까운 사람 구원하려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자랑스럽고, 어떤 보람까지 있어요. 내가 좀 힘들면 어떠냐? 딴 사람이 나한테.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내 동생이,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 바울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오늘 잘 보여주는데, 위기 순간에서 죽음과 직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 타인한 방법으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자, 거센 풍랑이 칠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또 점처럼 절망에 눕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남이 어떻게 됐든지 우선 나만이라도 살겠다. 이 도망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 그것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자세, 살아가는 목적. 여러분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아직 소속이 없으면 여러분 앞으로 어디에 속하실 거예요? 좀 하나님의 약속 믿고 좀 멋있게 사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처럼 펄벌 떨다가 도망치?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일생을요, 망망대해를 떠드는 항해들 비유를 합니다. 이게 인생의 항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부딪히는 이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얼마나 계속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그 풍랑 가운데 이런 인생의 폭풍, 그러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입니다. 광풍이라는 건 미친 바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아니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까지 다 쓸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손으로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적지 않은 사람이 소망을 잃고 자포자기합니다. 여러분, 또 요즘은 그렇게들 자살들을 많이 하는지 아주 심지어 스스로 목숨까지 포기하게 합니다. 저도 참 크고 작은 폭풍 여러 번 경험했죠. 근데 어떤 폭풍은 10년도 넘게 계속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제 인생의 이 유라굴로를 극복하고서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런 이제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마침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발견을 합니다. 그게 이제 27장 29절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암체에 부딪히게 될까 두려워서 선원들은 고물에서 네 개의 탑을 내리고 날이 밝기만을 바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한 거는 탑을 내리고 네 개 있는 거 다 내리고 날이 밝기만 기다렸답니다. 제가 그 오랜 기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가 탐배에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의 탓, 다시 하는 건 앵카입니다. 다시는 내리고 어디 내리냐? 흔들리는 그 파도에 흔들리는 그 거기에 나의 마음을 깊은 곳으로 앵카를 내리고 그리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네, 저는 날은 언제가 밝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암흑 같은 시간도 흘러갑니다. 또 아무리 좋은 시간도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지만은 그것도 흘러갑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그 유라굴라라는 광풍은 지금 생각해보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걸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누가 자기가 탄 배가 파손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태우고 가는 이 배는 가끔씩 파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든 안 따르든 파손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파손한 후에 우리는 비로소 겸손이라는 두 글자를 배웁니다. 그 전까지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순풍의 도수담배라고 그러죠. 아주 잘 나고 있을 때는 여러분 언제나 이 바람이 순풍이 남풍이 불 것을 착각합니다. 저도 그러고 살았습니다. 한창 잘 나갈 때. 그러고서는 항상 교만은 따라다녀요. 나의 삶이 이제 잘 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인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쌓이게 되면요. 바울이 그랬죠. 네. 우리 믿음으로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요. 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닷, 앵커, 하나님이라는 앵커,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험한 이 세상의 항해길에서 항해 주도권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풍파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까지 구할 수 있는 그 항해 주도권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광풍이 불 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은 물론이고 동료까지 여러분 구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로마로 가는 뱃속에서 만난 그 유라굴라 광풍을 극복하시고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바울 같은 구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세상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